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장병들을 풀어줄 수 있다며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돌려받는 포로 교환을 단행하자고 12일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북한군 장병들의 신문 영상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 전사들과의 교환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직할 수 있다면 김정은의 군인들을 기꺼이 돌려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영문으로 적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군 포로들이 처음 잡힌 것에 더해 앞으로 더 많이 잡힐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군 포로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앞서 크루스크에서 생포했다며 소셜미디어에 얼굴과 신원을 공개한 북한군 두 명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에 북한군에 입대한 20살 소총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묻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좋은가요? 라고 되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자가 이어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면서 그러려면 네가 건강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병사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거냐고 다시 묻자 이 병사는 가라면 가는데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냐고 질문하자 이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사는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몰랐어? 라는 질문에 몰랐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견 일정이 훈련인 줄로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지휘관들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라는 물음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신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질문을 하면 이를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역자는 북한 억양을 쓰지 않았고 조선 대신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식 어휘를 구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앞서 한국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군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일부 동맹국들을 제외한 나라들의 AI,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전 세계 국가들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에 관해 동맹국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AI 시스템을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새로운 규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동맹국들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과 이전의 일부 제한이 적용되고 미국의 적대국으로의 수출은 이전과 같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 국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입니다. 20개 동맹국으로의 수출은 자유롭게 앞으로도 유지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이들 나라들의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어느 나라로나 미국의 AI 반도체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등이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협상 최종안이 전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집트와 함께 중재를 맡고 있는 카타르 정부가 양측의 휴전의 세부 방식과 인질 석방 내용 등이 담긴 최종 초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인질 우선 석방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산불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당국은 12일 저녁을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기존 16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 내 10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부지영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20살과 26살인 북한 군인 2명이 생포됐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네 번째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황해도와 함남, 밤까지 평북과 함경도에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네 번째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NCG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핵심 토대로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10일 워싱턴에서 핵협의 그룹 NCG 4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한국 국가안보실, 양국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는 약속과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혹은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미국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대표는 미한 핵 재래식 통합, CNI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 문서인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기반으로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핵 전략 기획, 핵 재래식 통합을 비롯한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등 핵협의 그룹 주요 과업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성명은 양측은 NCG가 미한 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미한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NCG가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 계속 기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대표는 2025년 상반기 NCG 주요 활동과 임무 계획을 승인했으며 한국에서 제5차 NCG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NCG는 2023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후 미한 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영내 확장 억제 재고를 목표로 한 양자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4차 NCG 회의는 당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정이 조정돼 이날 개최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며 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북한의 위협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심각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e North Korean threat when President Obama left was acute. It was acute when President Trump left office. It remains acute today.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4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북러 관계와 경쟁국이자 적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광범위한 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간 연대가 균일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단일 진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이미 그 내부의 균열을 겨냥한 조치를 취했다며 차기 행정부도 이를 하나의 통일된 진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 등을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한국의 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위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I certainly think that's a risk and it's a good reason why from our perspective
이어 미국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 헌법에 따라 정치적 위기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억지력과 결의는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오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헌법에 따라 폭력 사태 없이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was shocking. I think it was wrong.
설리번 보좌관은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미한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면서 거기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행정부가 미한 동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내 정치적 혼란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성공할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structurally, when you look out over the long term, the USROK alliance is incredibly healthy.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영내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꼽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3국 관계는 계속 중요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ith Japan, the ROK and the US, the trilateral feature of that remains vital for the period.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책에 조정이나 변화가 있더라도 이 협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독재국가의 축으로 비판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10일 일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협력은 앞으로도 전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건은 더 발전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at the trilateral will move forward.
이메뉴엘 대사는 미한일 3국 정상들이 관계 강화를 위해 쏟은 에너지를 언급하며 계약, 의무, 법이 있지만 개인적인 관심도 중요하다며 개인적 관심이 협력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숫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8월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중국이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미한일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일이 많지 않지만 미한일 협력을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양국 정치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층이 서로의 문화를 선호하며 역사적 갈등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opinions of everybody in Japan and Korea that's 35 or younger, they have a different view of the other country than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또한 소프트 파워가 두 나라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독재국가의 축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가 자국 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젊은 세대가 도망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Nothing speaks louder to the lack of legitimacy of those governments with their society than the fact is
또한 이들 국가의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정책적 실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들 국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며 이란을 약한 고리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와야 대신도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그동안 어렵게 일궈낸 한일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들에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조태열 장관과 이 같은 양국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달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고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도 약 7년 만입니다. 뷰의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이 확산 중이고 파병된 군인들이 총알받이가 되고 있다는 인식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김한영 기자를 김영교 앵커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는데요. 두 사람의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최근 실태를 국회에 보고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방식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의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참전한 북한군을 처음 생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포로 진술을 입수했다며 이 2명은 정찰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을 파견할 당시 동반해서 파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앞서 12일에도 북한군 1명의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군인이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사출부대 소속 병사를 상대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파병 당사자도 영문도 모른 채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생포 병사의 증언으로 확보된 겁니다. 국정원은 또 이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해당 병사의 이런 발언은 북한 체제 내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 땅을 밟았는데 이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북한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 민심, 군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요.
이번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 2명은 각각 20살, 26살의 젊은 병사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턱과 다리를 다친 채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한편 현재 파견된 국정원의 통역 지원하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내법상으로는 생포된 북한 군인도 한국 국민인 건데요.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한국으로 데려올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군도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서 봤을 때 한국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며 한국으로의 망명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에 국정원도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를 국제법, 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적용되는 헌법적인 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돼 있고 근데 이게 국제사회가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사회는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국 헌법보단 전쟁 포로를 다룬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들 포로의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가 이들을 러시아군 소속이라는 점을 제시할 경우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 지위가 부여돼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와 자국 포로와의 맞교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또 포로까지 잡힌 상황이라면 북한 내부에도 이런 소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으로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이라거나 총알바지를 의미하는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러시아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군 파병과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외부 정보 유입과 내부 전파 경로가 다양해진 현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체제 내부적으로도 도전이 돼 있는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안 알리는 그런 것들이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라고 보면 이번에도 끝까지 안 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최근 북한 내부의 정보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고 공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것이냐. 입 다물고 있으면 당국에 불리한 얘기들이 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지원과 파병을 통한 군사적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며 올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국정원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기술적인 면에선 작년 4월과 6월에 발사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극초음속 활공체 비행성능 보완 후에 재검증 시도를 목적으로 발사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세면에선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화상 감시 체제로 지시하는 점이 최초 공개됐다는 점이 새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향후 미북 관계를 예상하는 언급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트럼프 스스로 과거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집권 1기 때 대표적인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비인도적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북 양자협상 개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무시하고 협상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만약에 전혀 거론 안 하고 의제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가져야 될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인권의 가치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단순히 북한과 친해지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이런 이제 프레임이 또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국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면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 기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뷰어의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정책을 주도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인 존 래클리프는 모두 대중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로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군사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국가안보 관련 주요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14일에는 군사위원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각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이 신속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이 인준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공화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최근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제임스 리시, 로저 위커, 탐 코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의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인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루비 의원은 현재 3선 연방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의회의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며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강경 대중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수차례 밝혔으며 이번 인준청문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인준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해설자 경력을 가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성추행 의혹과 여성의 전투 참여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헤그세스 지명자는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폭스뉴스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연루된 북한인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와 불법 금융활동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된 12명의 개인과 5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부대표 림용혁이 포함됐습니다. 림용혁은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시리아에 주재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이미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 무기 수출 회사입니다. 림용혁은 이 회사의 부대표로 재직하며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러시아의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소속 러시아인과 협력해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림용혁은 이미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3년 7월 림용혁을 제재하며 그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군수품을 제공한 혐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도 각각 지난해 5월과 6월 리명혁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정부가 통치 중인 조지아, 남 오세티아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 국제정산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은행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MRB은행이 북한과 러시아 기반 은행들 간의 비밀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러시아 TSMR은행 간 은밀한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RB은행의 북한 계좌 중 일부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북러 무기 거래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기관들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마린 트랜세온, 스트로이드 유한회사, 그리고 러시아 금융공사은행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외무부는 이번 조치를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제재 대상들에게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による우크라이나 침략을 受け まして, 우크라이나 めぐる 문제의 해결을 目指す 국제 평화의 ための 국제적인 노력이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전달 방안으로 미국 국무부를 통한 외교적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기존 송달 방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을 모색한 결과지만 이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마스 기습 공격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미국 국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 등 110명의 변호인단은 6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일 국무부에 대북 소장 송달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요청이 피고인 북한에 외교적 송달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타의 유족 등 13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대북 소송인단 역시 지난해 11월 국무부에 동일한 외교적 송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3일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르닌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 등 110명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네타 유족 등 미국인 130명도 북한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과 자금 제공은 물론 지시, 안전한 피난처 제공, 나아가 테러 훈련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당초 소송인단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포함한 우편물을 평양에 위치한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아직 수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인들은 소송 제기 이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DHL은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우편물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송인단은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이 소장을 전달하거나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 즉 외교적 경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실제로 소송인단의 요청을 이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국무부 법률자문실은 지난해 4월 또 다른 대북 소송인의 법원 문건을 북한에 공식 전달했지만 이 문건이 북한에 도달하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북 소송인단의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하며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인단의 변호인 역시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송달 방식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의 변호인은 현황 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송달 시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경우 법원이 적절한 대체 방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체 방식은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의 상속인 부상자 가족 등 131명은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해당 고지가 북한의 소송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북한의 소셜미디어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으며 이 역시 법원에서 정식 고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인단도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활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소송인단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케네스 배 씨는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으나 북한 대표부는 이를 즉각 반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소송 사실 인지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주권 면제법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에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이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부분적 비핵화를 통해 돌파구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를 역임한 오준 전 대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12.3 비상기용과 탄핵 사태가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 인식 이런 데 좀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외교를 수행하는 체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인식이라면 저는 뭐 이런 사태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민주적인 회복력을 또 보여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있잖아요. 그런 uncertainty.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원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이게 계급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rank based. 그래서 그 계급에 맞는 외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 원수가 없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직업 외교관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 외교를 대행 체제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시적 대행 정부 체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를 꼽아주십시오.
네, 물론 이번 1월 20일 날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지금 가지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연초에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의 그 새로운 무역 정책, 관세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뭐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미국과 협의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업적인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대통령 탄핵 소추가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보 정권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같은 평화 유지에 그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또 있다면 그 결과로 어떤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동맹, 한미 3자협력 이런 것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자, 즉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까요?
트럼프 1기였던 2018년에 이제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거는 저는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초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을 만나려면 이제 새로운 성과가 필요한데 그 과거에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다음에 하노이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라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어려워지자 트럼프 측이 즉각 철수했죠.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과시할 만한 성과 이런 게 없으면은 그렇게 쉽게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이 모든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주장해 결렬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측이 중요한 거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하노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고 한 게 그거는 별 성과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미측의 판단이었으니까 철수했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분적인 비핵화라도 성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북한으로서도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을 맞바꾸려면 북한 지도층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협상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북한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핵무장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준 대사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과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외부의 침공에 대해서 어떤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실제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능의 보금이 될 수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 제재를 지금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갈수록 점점 더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종의 매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을 겪은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1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고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활용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군사기술 제공 또 하나는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긴 하지만 석유나 가스를 북한에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군사기술을 받거나 러시아의 석유 가스를 받는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재 하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버텨나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이 이 북한군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일인가 이런 점을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참전, 북한군의 희생이 따르는 이런 식의 참전이 계속되면 아무리 통제가 강한 북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준 대사님은 2014년 1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며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 생각에는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은 제재 하에서도 유엔이 허용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국제적인 대북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이제 중지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 대사님은 2016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후 행한 연설에서 북한 수뇌부에게 한국말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이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한 수뇌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 국제 제재는 순전히 핵무장 때문입니다. 다른 무기를 북한이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주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이 이것을 깨닫고 주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핵무기가 이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북한에게도 최소한의 체면 손상으로 그런 어떤 변화, 정책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 수뇌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준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한국의 탄핵 사태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14일 북한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황해도와 함남, 밤까지 평북과 함경도에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하 2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종일 맑겠고요.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계 하루 종일 흐립니다. 오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신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함흥 맑겠고요.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7도. 장진 구름 많습니다. 오전 한때 눈 오는 곳 있고요.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상 5도. 해산 흐립니다. 오전 한때 눈 오고요.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6도. 원산은 맑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 함경북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청진 오전 한때 눈 오겠고요.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겠고요.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1.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 오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부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장병들을 풀어줄 수 있다며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돌려받는 포로 교환을 단행하자고 12일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북한군 장병들이 신문받는 영상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 전사들과의 교환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직할 수 있다면 김정은의 군인들을 기꺼이 돌려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영문으로 적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북한군 포로들이 처음 잡힌 것에 더해 앞으로 더 많이 잡힐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군 포로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앞서 쿠르스크에서 생포했다며 소셜미디어에 얼굴과 신원을 공개한 북한군 두 명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에 입대한 20살 소총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묻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좋은가요? 라고 되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자가 이어서 여기서 네가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면서 그러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병사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냐고 다시 묻자 이 병사는 가라면 가는데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냐고 질문하자 이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사는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몰랐어? 라는 질문에 몰랐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견 일정이 훈련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이에 관해 지휘관들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라는 물음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신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질문하면 이를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통역자는 북한 억양을 쓰지 않았고 조선 대신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식 어휘를 구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 군인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 장면이 공개된 또 다른 병사는 26살 저격수로 턱을 다쳐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일부 동맹국들을 제외한 나라들의 AI,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서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동맹국에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AI 시스템을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이번 새로운 규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동맹국들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 이전에 일부 제한이 적용되고 미국의 적대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전과 같이 전면 금지 국가로 적용되는 국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입니다. 이 밖에 20개 동맹국으로의 수출은 자유롭게 유지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이들 나라들의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받으면 어느 나라로나 미국 AI 반도체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등이 해설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지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걸로 이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휴전협상 최종안이 전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집트와 함께 중재를 맡고 있는 카타르 정부가 양측의 휴전 세부 방식과 인질 석방 내용 등이 담긴 최종 초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일대 산불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당국은 12일 저녁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기존 16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고 전하고 산불 영향 지역 내에 10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